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첫날인데 시편 42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편을 묵상을 할 때는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이 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많은 영적인 통찰력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이 시는 고라 자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그 찬양으로 섬겼던 그런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도대체 언제,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런 때가 잘 오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런 때가 내가 사는 동안에는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제 시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사람들, 지금 이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종일 이제 내게 하는 말이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일 동안 시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시인이 보여준 반응은 뭔가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 이 시인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것처럼 주야로 그 이야기 들으면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제 직장이나 학교 가셨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 할수 있죠. 아니, 저를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소위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이제, 아니,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와보시면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줄수 있는 답변은 눈물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시인에게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일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직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이제 시인이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쁨, 은혜로 충만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되는데 시인도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여기 성일은 안식일일 수도 있고 구약이 정한 여러 절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제 성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과거 어느 순간에 정말 시인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다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복된 기억들이 그 시인의 삶에는 생생하게, 생생한 과거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과거를 생각하면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이 일을 기억했을 때 왜 회복에 대한 동력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왜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제 내 삶에는 다시는 이런 날이 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는 과거의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내 삶에는 재현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시인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생각하면, 과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뭔가 마음의 회복과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을 보면 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 이런 일은 펼쳐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시인은 원수의 압제에게 정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슬프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의 압제에게 시달리면서 그는 슬픔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을 하느냐? 늘 내게 말하기 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3절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는 대적,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그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네가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삶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봐라. 이런 질문, 비방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시인은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이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을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들으면 시인은 반응할 수 있는 게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의 영혼에 뼈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삶을 통해서는, 그리고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답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과거는 영적으로 화려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그 시인의 삶 속에 분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원수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는 다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시의 배경 역시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들을 아마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새 첫날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정말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시고 직장을 가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끝없는 질문을 듣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말 인터넷과 그리고 또 뭐 이런 SNS를 통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오늘도 터져 나올 것이고 또 내일도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끝없이 반복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이런 답변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들의 영혼에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고통을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또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화려했던 부흥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청년들의 모임이 어디를 가든 꽉꽉 채워지고 교회가 생명력으로 넘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느낍니다. 다시는 그런 시대가 한국에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침체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영적인 고통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시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저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침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당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날 이 비극의 책임은 바로 지도자들에게 있어. 지도자들, 저 지도자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우리를 망쳐놓아서 이 비극의 원인이야, 원인. 그리고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가.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우리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야, 나는 막시즘이 진리라는 것을 민중을 위한 나의 삶의 헌신을 통해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이 기독교가 진리라면 실천적인 삶을 통해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 한번 보여줘봐. 학교만 가면 끊임없이 들려왔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실천을 통해서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 보여줘봐. 그 질문을 들으면 우리들 역시도 대답할 말들이 별로 없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들 역시도 사람을 향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질문을 들으면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을 탓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청년 사역자들을, 이 젊은 청년 사역자들을 만나면 80년대 사역을 했던 저희들, 80년대 청년들을 섬겼던 저희들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러워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대학을 보냈던 80년대가 정말 화려했는가? 영적으로 화려했었는가? 정말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다녔는데 그 대학부에 가기만 하면 끊임없는 노선투쟁을 했어요. 도대체 복음 전도와 기도가 먼저냐, 제자 훈련이 먼저냐, 사회 참여가 먼저냐, 교회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사상투쟁을 했어요. 누구 입장이 맞느냐, 끊임없는 다툼. 그리고 또 교회가 과연,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때가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정말 어느 교회를 가나 그 교회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어요. 준비되지 않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 역시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그런 암울한 상황 날마다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노선에 대한 투쟁을 했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 그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어떤 이런 상황보다도 가장 어쩌면 본질적인 어둠, 본질적인 아픔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눈물밖에 보여줄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암울한 상황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어떤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쩌면 너희 저희들이 너무나도 친숙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불안 그리고 또 낙심입니다. 지금 시인은 낙심했어. 그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통 누구한테 들으시죠? 저와 같은 목사들은 설교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입만 벌리면 이 이야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지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향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 낙심하냐? 왜 너 불안해하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뭐 비나가거나 정죄하거나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렸던 로이드 존스가 이제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영적 침체에서 언제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느냐, 이 구절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지배를 당하면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지배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 그러나 언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인처럼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네가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전 개역 성경이나 원문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나는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책망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출발점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낙심과 염려와 그리고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우리들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냐? 너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인은 6절, 7절, 8절에서 참 난의 구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지리가 나옵니다. 내가 요단 땅, 이제 요단 땅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요단 땅, 그리고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입니다. 북쪽 끝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약 한 2800m 정도 되는 그 헤르몬산, 그리고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정상에는. 그래서 그 어떤 눈이 내려서 이 어떤 헤르몬산에는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살산, 이 미살산은 대부분 학자들이 아마 헤르몬산 그 주위 인근에 있는 아마 산 봉우리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요단 땅에서, 그리고 헤르몬산에서, 미살산에서 내가 주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7절에 폭포가 나와요. 폭포,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이건 아마 폭포가 떨어진 후에 그 밑에 보면 일어나는 그런 물결들, 그 파도와 물결들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이 6절, 7절, 8절은 앞에서 난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씩 되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기 때문에 요단 땅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헤르몬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미살산에서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좀 은혜가 되시지 않나요? 오늘 만약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집에 가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좀 은혜가 되시지 않나요? 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 말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이 말씀 이제 영어 구절로 보면 기쁨은 기쁨을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기쁨을 부릅니다.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 구절이 나옵니다. 기쁨은 기쁨을 부릅니다. 도 닦는 소리 같지 않나요? 이런 구절은 이제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 정말 좋아요. 깊음은 기쁨을 부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폭포, 깊음은 깊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낮에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다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낮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베푸실 거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에는 주님을 향한 찬송이 나한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6절, 7절, 8절 따로따로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합쳐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않나요? 아니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그러다가 또 폭포가 나왔다가 기쁨은 기쁨을 부르고 그러다 또 갑자기 낮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밤에는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내 입술에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시편 42편은 설교를 잘 못하는 게 이 구절 때문에 못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또 제가 이제 여러 주석들을 읽어봤지만 제가 느낌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야, 이게 도대체 뜻이 뭔가, 이 좋은 말씀이 이게 도대체 뜻이 뭔가 뜻이.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토론토에서 유학하는 동안 한번 시간이 있어서 한인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한국말로 번역이 된 오래된 시편 주석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책이 정확하게 누구 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쭉 보다 이 시편 42편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그 책은 그렇게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소설 같은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정말 소설 같은 주석을 해놓았는데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은 아무래도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섬겼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 텐데 아마 이 시를 기록한 사람도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을 향해 끌고 가려면 어디 통과해야 됩니까? 요단 땅을 통과해야 돼. 요단 땅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땅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경계가 되는 그 어떤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경계가 되는 헤르몬산, 미살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는 요단 땅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경계가 되는 헤르몬산, 미살산에서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다가 이제 그 끌고 가는 사람이 잠시 쉬는 시간을 줬어요. 어디서 쉬는 시간을 줬느냐, 여러분 헤르몬산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만년설들이 녹으면서 크고 작은 폭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는 아마 폭포 근처에서 쉬는 시간을 줬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폭포 근처에서 쉬다가 폭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을 바라봤어요. 물을 여러분 폭포 그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을 여러분이 만약에 시인이 되어서 한번 바라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토론토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 바로 가까운 곳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노처녀들이 좋아한다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참 폭포 뭐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 뭐 저는 이런 것만 보다가 나야가라를 보니까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장엄의 장. 그런데 이제 헤르몬산의 폭포는 나야가라보다는 우리 거하고 비슷하겠죠 이제. 그런데 그 폭포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시죠? 그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한순간에 물이 추락을 합니다. 그거 계속 보다 보면 뭐가 될까요? 야, 저 폭포 끝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이 꼭 누구 신세 같습니까? 누구 신세 같죠? 자기 신세 같지 않나요? 정말 성전에서 이 좋고 복된 시간 가지다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에서 높은 곳에서 밑바닥으로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폭포를 자꾸 보다 보니까 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신세나 자기 신세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공감 속에서 야 폭포야 니도 안 됐고 나도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폭포 밑바닥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폭포 밑바닥을 보니까 그 높은 곳에서 밑바닥에 떨어진 물이 장렬하게 전사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폭포 그 높은 곳에서 밑바닥에 떨어졌던 물이 쓰러져서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 떨어졌던 물이 또 도도하게 흘러요. 도도하게 흘러서 결국 그 물이 요단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뭘 느끼겠습니까? 추락했는데 추락이 죽음과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야기했어요. 그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뭔가 하나 깨달음이 생긴 거죠. 이야 정말 폭포 위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죽음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다시금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추락도 끝과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잊어버린 우리를 잊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고 계시는 것 같았던 현실이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보이게 돼. 어떻게 보입니까? 이 낮 시간에는 주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 사랑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고된 삶이지만 바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내가 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누렸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밤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항가요 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80년대 노상 불렀던 게 저항가요였어요. 여러분 저항가요의 특징이 뭐냐? 저항가요의 많은 부분은 이 자연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아시는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소라 소라 푸른 소라. 거기 왜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고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세상에는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푸름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가 소나무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록 미물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푸름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푸른 소나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정말 현실이 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다 그 푸름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소라 소라 푸르는 소라. 여러분 혹시 아침 이슬 같은 노래 아시죠? 아침 이슬 같은 노래도 어떻습니까? 정말 긴 밤 지새우고 그 불타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어떤 찌는 듯한 더위가 우리들의 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풀 위에 알알이 맺혀있는 아침 이슬을 보게 돼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죠? 이 찌는 듯한 더위 바로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절망적 현실, 우리를 너무나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절망적인 현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현실이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 일찍 가보니까 바로 그것이 풀 위에 알알이 아침 이슬이 맺혀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들에게 찌는 듯한 이 고난과 절망이 어쩌면 아침이슬 풀잎에 맺혀있는 이 보석같이 빛나는 아침이슬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절망의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희망을 발견을 했어요. 시인도 똑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 추락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절망적 현실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있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것에 대해서 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찬송이 내 입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희들은 어쩌면 이 답답한 시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를 보고도 공동체를 보고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영혼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추락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오늘 하루도 절망적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망적인 현실을 둘러싸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오늘도 누리는 하루가 되어서 밤이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책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추락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